이사야 6번 메시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과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 네 번째.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상과 이사야에게 위임하신 그분의 경고. 6장부터 8장까지의 9장과 11장을 더한 것이 이사야의 신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밝히 보여주는 일단의 장들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6장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살펴볼 것입니다.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상.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우리는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역과 죄악들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영광 안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심. 그분이 선택하신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의 거역과 죄악들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영광 안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구절들은 땅 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부패와 타락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심을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 그는 아주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의 선지서의 처음 다섯 장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하여 좋은 것은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주님은 그를 이상 안으로 이끌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주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을 내려다보지 말아라. 내가 내려다본다면 너는 낙심할 것이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거기에는 좋은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좋다. 나는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좋은 것이다. 나를 바라보아라. 당신은 교회 생활 초기에 아마 교회의 신혼기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안이 지난 후에 당신에게 그렇게 달콤했던 것이 식초처럼 쓰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달콤한 신혼 대신에 당신은 식초 같은 결혼 기간을 갖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 실망할 때 당신은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지속적인 신혼기를 체험하는 교회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거기에는 얼마간의 식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상황을 내려다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더 이상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보좌 위에 계십니다. 백성들은 타락했지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좌는 그분의 영광 안에서 여전히 동일하심. 백성들은 타락했지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좌는 그분의 영광 안에서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고 유동하지만 그리스도는 오늘과 영원토록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여전히 성전에 가득함. 그리스도의 옷자락은 여전히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긴 겉옷은 그분의 미덕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광휘를 표징합니다. 영광이 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반면 광휘는 주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미덕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광휘는 주로 그분의 인성 안에서와 그분의 인성을 통하여 표현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 하늘에 가기를 갈망할지 모르지만 이사야의 인상 안에서 영광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랑의 미덕들 안에 있는 광희로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주로 미덕들로 충만한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미덕들은 밝고 빛나며 이러한 빛남이 그분의 광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의 신성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광희는 그분의 인성 안에 있습니다. 서로 창화하는 스랍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찬양함. 스랍은 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대해 드려진 찬양이었습니다. 온 땅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함. 이사야가 그분의 미덕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광휘를 상징하는 긴 겉옷을 보았을 때 스랍들은 온 땅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그 집은 연기로 가득함. 4절에서 우리는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 것을 봅니다. 이 요동함은 장엄함을 나타냅니다. 이 9절에서 우리는 또한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한 것을 보는데 이것은 두려움 가운데서 타는 영광을 표징합니다. 이사야의 이상에 관한 요한의 말. 요한은 땅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심과 역사하심을 기록할 때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여기에는 이사야의 이상을 언급했습니다. 이사야의 응답. 이사야 6장 5절에는 이사야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가 망하게 되었음을 깨달음.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함으로써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에 반응했습니다. 이 이상을 봄으로써 이사야는 끝났으며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함을 깨달음. 이사야는 계속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입술을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악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말이 비평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는 모든 말이 거의 비평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이 부정한 이유입니다. 잡담이나 불평이나 논쟁과 같은 부정한 것들은 교회 생활이 식초와 같은 맛을 내게 합니다. 우리가 잡담이나 불평이나 논쟁을 제한다면 우리에게 말할 것이 거의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는 우리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이상을 본 사람은 누구나 빛비춤을 받습니다. 그가 본 이상은 즉시 그를 드러내며 그를 빛 가운데로 이끕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보았을 때 그는 즉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얼마만큼 깨닫는가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보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는 매일의 아침 부흥이 필요합니다. 아침 부흥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는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더욱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광휘도 미덕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눈으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뵈었음을 암. 비록 이사야가 자신이 망하게 되었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았을지라도 여전히 그의 눈으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뵈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사야를 깨끗게 함. 이사야 6장 6절과 7절은 이사야를 깨끗게 한 것에 대해 말합니다. 한 스랍에 의해 이사야가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한 스랍에 의해 깨끗게 되었습니다. 제단에서 취한 핀 수추로 이사야는 제단에서 취한 핀 수추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 수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능을 표징합니다. 그의 악을 제하며 그의 죄를 깨끗게 함. 제단에서 취한 핀 수추로 스랍이 이처럼 정결케 함은 이사야의 악을 제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했습니다. 이사야가 6장의 체험 이전에는 하나님에 의해 씻은 바 되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이사야는 정결케 되었지만 그는 그가 여전히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완전히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 번 씻어졌는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부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정도까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정결한가 부정한가인 것은 우리 양심의 느낌에 달려 있으며 우리 양심의 느낌은 우리가 주님을 본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보았는가가 우리가 얼마만큼 정결게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 정결게 됩니다. 우리 양심이 정결케 되고 허물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빛비춤 받은 양심에 따르면 우리가 정결하지만 옛 창조 안에서의 우리의 상황의 실지 사실에 따른다면 우리는 정결하지 않습니다. 옛 창조가 어떻게 정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옛 창조 안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완전히 정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 창조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몸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구속될 때 우리는 옛 창조를 벗어버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정결케 될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위임하신 그리스도의 경고. 8절부터 13절까지에는 이사야에게 위임하신 그리스도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정결케 된 후에 주님으로부터의 하나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필요, 그분의 부르심. 주님의 필요에 대하여 우리는 먼저 그분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우리라는 단어들은 여기서 말하는 분이 삼일이심을 가리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의 응답. 이사야의 응답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는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에게 위임하신 주님의 경고, 그분의 명령. 9절과 10절에서 주님은 이사야에게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백성이 치료되고 회복될 길이 없을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의 물음. 주님의 명령에 대한 대답으로 이사야는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응답. 11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에는 이사야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씨에 대한 말씀을 제외하고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적인 경고는 바벨론의 침공과 포로됨으로 성취되었음. 앞에 예언적인 경고는 대략 주전 758년에 주어졌고 주전 606년경 바벨론의 침공과 포로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했으며 중요한 인물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이 경고는 주 예수님과 요한에 의해 인용됨. 이 경고는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서 주 예수님에 의해 인용되었는데 이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의 사역 아래 있는 거역적이고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경고는 또한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요한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 주님의 상기시키심은 주후 70년 타이터스 휘하의 로마 군대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이 경고는 사도 바울에 의해 인용됨. 이 경고는 또한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중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인용하였으며 그의 경고 또한 주후 70년의 타이터스와 그 군대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후 70년 이후에 이 경고는 전 세계에 걸쳐 성취되어 왔습니다.